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확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시면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은 광야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네가 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대단히 풍성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를 유랑하든 그리고 지금까지는 광야를 여행하든 삶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광야였는데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유랑하던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정착하는 생활이 될 겁니다. 전에는 뭔가 낮아지고 굶주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는 뭔가 부족함이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안 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방금 읽었던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처럼 먹어서 배부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뭔가 척박하고 메마르고 부족함이 많고 뭔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넉넉하고 여유있고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항상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더 풍성하게 가꾸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고 모레는 글피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실 날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게 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떤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더 아름답게 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했던 광야 생활의 의미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고단했던 광야 생활의 의미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오늘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광야 여정은 시험이요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들고 가장 자주 시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물과 양식이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모자란다.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시험들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물이 사시사철 넉넉하게 흐르는 곳이면 그게 왜 광야이겠습니까? 왜 광야입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 구하기 힘드니까 그게 광야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싶어 하셨던 것은 네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줄 아느냐 아니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먹을 게 없으면 굶주려 죽을 것 같고 마실 게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그런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보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 학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이삭을 주시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은 그 아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무효예요. 아들이 없으면 자기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미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에게 모든 것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곧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은 너는 이삭이 네 인생의 전부고 너의 모든 복이 이삭에게 걸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이삭에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걸려있는 거다. 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소망과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대한 믿음도 있고 뭐 돈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타 등등 내 인생을 지탱하는 그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버팀목이 없다는 거죠. 그분보다 더 귀한 인생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과 혹은 양식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쩌면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작정하실 때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도 그겁니다. 인생의 소망,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십자가에서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귀한 보물을 상대화하는 법 인생의 귀한 보물을 절대시하지 않는 법을 늘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주님보다 귀한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인생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변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경고하는 게 그런 거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요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아니야. 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 광야 여정을 끝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보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보면 4절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물과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입을 옷도 챙겨주시고 발이 상하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4절을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옷 한 벌 입었는데 그 한 벌이 40년 동안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 40년 동안 한 벌 옷 가지고 버틴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옷을 아들이 이어받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을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안전도 다 지켜주셨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된 여정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충분히 배려하시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여기까지 안아오셨다 선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결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광야 여정을 걸을 때나 아니면 넉넉한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광야에서도 그거를 배워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궁핍하고 어떤 때는 배부르고 어떤 때는 고단하고 어떤 때는 넉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자기의 풍부함, 넉넉함 뭐 이런 거 아니고 자기가 고달프고 배고프다고 해서 초라해지고 그거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산의 정상에 있는 분도 있고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인생을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들어 경외하며 기쁘시게 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